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 또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기사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길어지는 전쟁과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 상황이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에는 마치 꿈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면제받는다면 교우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7년에 한 번씩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빚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채무자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채권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은 면제의 규례에 대해 설명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이유와 세세한 규정을 설명합니다. 12절부터 18절은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놓아주어야 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은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던 면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면제는 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 7년 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이며 숫자 7은 구속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묵시문학에서도 7은 구원의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전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절과 12절의 7은 안식의 연장으로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노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형제라는 단어도 신명기 15장에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꾸어주다, 면제, 독촉 등인데 이를 통해 당시 농경사회에서 통용되던 채무와 채권에 관한 관행 또는 규정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이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였습니다. 독촉의 기본 의미는 어떤 일을 행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것입니다. 독촉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웃이자 형제로 이 두 단어는 대표적인 관계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독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면제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물론 담보물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면제를 받는 대상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는 꾸어준 것을 면제하라고 말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고 말합니다. 차별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영토에 정착해 사는 경작할 땅이 없어서 과부와 고아와 함께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업상의 이유 등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 성읍에 머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뜻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을 위해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포된 면제의 규례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만일 면제의 규례가 명령한 대로 시행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졌던 사람들도 면제를 받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왕정 시대에도 아니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셔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면제년은 단지 빚을 면제해주라는 규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이웃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때 본문은 독특하게 사람의 신체 부위와 연관 지으며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신체 이미지는 손과 마음과 눈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손이 등장합니다. 손은 사람의 신체 부위이지만 실생활에서 손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거리가 없어서 쉬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네, 손이 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능숙해져서 능률이 오르면 또 뭐라고 표현을 하죠? 손에 붙는다 혹은 손에 익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던 일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하는 표현인데 보통 뭐라고 하죠? 나는 이제 이 일에서 손 떼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통 음식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씀씀이가 후하고 음식할 때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아, 참 손이 크시네요 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손은 사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면제해 준다고 할 때 면제하다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손을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빚과 채무자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다는 뜻과도 동의합니다. 본문에서는 손을 움켜쥐지 말라, 내 손을 그에게 펴서라는 말을 사용하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손을 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많은 부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는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손을 펼 때에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무엇을 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장 가운데서 물건을 살 때 조금 더 덤으로 주는 느낌으로, 또 자녀에게 밥을 줄 때 이제 그만 달라고 해도 더 주시죠. 엄마 나 거기까지만 줘 라고 해도 더 주시는 것처럼 넉넉히 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을 넘어 가난한 형제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을 단단하게 혹은 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되면 면전이 가까워 올 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꾸어주게 되면 곧 면제년이 다가와 모든 것을 면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인색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는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모습을 옳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반면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외면한 사람에게는 죄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의 손과 마음과 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도 살아가기 바쁜 삶 속에서 왜 타인을 바라보고 왜 그들에게 마음을 쓰며 왜 손을 펼쳐야 합니까? 우리 한 명이 손을 편진다고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섬겨야 하는 이유도 그들도 이전에 이와 같이 억압받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눈을 감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손을 움켜쥐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마음과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더 가지기 위해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 손을 넉넉히 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의 성공과 아니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눈은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고 섬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과 마음 그리고 눈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향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지 본문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면제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켜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어느 곳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앞서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 손을 펴서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아들이 과일 중에 딸기를 좋아해서 이제 구입하기 위해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딸기가 너무 좋은 나머지 계속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계산해야 될 시기였는데 딸기를 놓지 않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놓지 않고 울고불고 때를 썼습니다. 분명 1초만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끌어안고 울고불고 나중에는 들어 누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꼭 쥐고 있던 손을 펼칠 때에야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같지 않을까라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은 과거와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자신의 손을 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짐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 권력이 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형제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기억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성공을 위해 타인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작년 우리 교회는 눈을 들리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각자 삶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아주 가까이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으며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손을 펴서 사랑을 전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8절은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놓아주어야 하는 규정을 설명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숨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빚을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이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팔려온 종이 있다면 여섯 해 동안 섬기고 일곱째 해가 되면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이 되는 7년이 되는 해는 매 7년마다 온 사회에 찾아오는 면제년과는 달리 종으로 일을 시작한 해부터 7년째 되는 해를 뜻합니다. 본문은 돈과 상관없이 종이 된 사람과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사회에서 종은 빚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과 전쟁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종들도 안식일에는 쉬게 했으며 절기와 축제일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시켜야 했으며 주인들의 폭행에서 종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종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구적으로 그들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앞서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7년이 되는 해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사람을 보내줄 때에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는 후히 주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여러 패물과 의복들을 받게 하신 것과 야곱이 라반이 작별 선물로 아내와 자녀들만 주고 자신을 빈손으로 내보내려 하는 것을 비판했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떠나는 종을 위해 전별금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종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주인은 손을 펼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이 종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종이 된 사람들인데 자유를 얻었다라도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후히 주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서 후히 넉넉히 주라는 동사는 사치스럽고 꾸며 장식하다라는 뜻을 지녔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환, 화관이라는 단어가 이 동사에서 파생된 것을 보면 주인들에게 자선을 초월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 했던 이유는 자신들도 애굽의 종 되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라 혹은 잊지 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매일 보고 지내는 종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어도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가 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모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거부한다는 것을 볼 때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본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거부하는지 바라볼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분명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는 것이 자유를 거부하는 동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 때문에 룻이 그녀를 베들레헴까지 따라간 것처럼 종이 평생 그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주인이 종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사랑해 주었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종이 여섯 해 동안 섬기면서 장가들어 아내와 자녀들을 얻게 되어 그들을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25장의 내용을 보면 종이 된 사람을 노예 취급하지 않고 동거인과 같이 있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종살이가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이 자신의 자유를 거부하고 주인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신체 부위 중에 귀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종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귀를 뚫는 것에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귀를 뚫는 것은 귀가 듣는 것과 연관된 기관이며 듣는 것은 곧 순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주인에게 경각심을 다시 한번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종을 놓아주더라도 절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주었던 삭세 두 배는 종이 일을 하여 오히려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을 만큼 큰 유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들도 품꾼의 삭새 배나받을 만큼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주인들은 그를 놓아줄 때 어렵지 않게 여겨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주인이 그 종을 자유하게 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범사와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더욱 가득 채워야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나의 명예가 올라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내 손을 펼쳐 종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은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을 설명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앞서 빚을 면제해 주라는 내용과 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규례 이후에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장을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빚에서 면제해주고 종을 속박에서 놓아주는 것처럼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노동에서 놓아주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12장 6절과 17절, 14장 23절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언급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주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소의 첫 새끼를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성별해 드린 것에서 사람이 노동과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털은 생후 6개월에서 1년 된 짐승의 것이 가장 부드럽고 질이 높아 높은 가격에 팔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농부들에게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유혹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는 그들이 식사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식사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식탁에 초대받은 인원들은 너와 내 가족으로 가정의 기본 단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라는 엄숙한 의식에서 진행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가 되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라는 단어는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할 짐승의 몸에서 발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의 애는 눈이 멀었거나 저는 경우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 이상의 온전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 난 짐승에 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그 성중에서 부정한 자나 정한 자들이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지난 신명기 14장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물들 중에서 노루 혹은 사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흠이 있는 처음 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나 자기 성읍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짐승을 주변 이웃과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는 건 역시 자신의 손을 펼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챙기는 개인주의 사람이라면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에 사용된 짐승들은 가족들 혹은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수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피는 신명기 12장 23절에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생명이기에 먹지 않고 땅에 쏟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신명기 15장은 당시 사회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펼쳐 가난한 사람들을 형제로 인식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매 3년에 11조, 취약자의 절기 참여, 이자 금지, 면제 등 최종적으로는 희년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또 교회적으로 손을 펴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기에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복지라고 해도 그늘과 틈이 있기 마련이기에 교회와 개인이 감당해야 될 손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의 50%는 대내를 위해 사용하고 50%는 대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연재해를 입은 곳에 긴급 구호 지원을 했던 내역들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9억 8,314만 1,619원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내외 여러 나라와 도시에 손을 펼쳤습니다. 긴급 구호를 제외하고도 매달 여러 기관과 선교사님들,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인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셨던 배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와 성만찬을 행하실 때 있었던 방과 심지어 자신의 무덤마저도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소유를 하지 않고 살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소유가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회개를 했던 삭개오가 자신의 손을 펴서 소유를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류의 필요를 채우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검소하고 만족하며 관대하며 자족하는 마음과 생활의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폭력적인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도 외면하며 나만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즐기고 더 가지기 위해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움켜쥘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손을 펴서 사랑을 나눌 때 더욱더 행복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원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것들을 펼쳐 주변의 형제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어있다고 생각되는 그 손에 임하셔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교우님들이 올해를 살아가실 때 각자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손을 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남들보다 더 움켜쥐기 위해 노력했고 내 손에 무엇인가 넘쳐나야지만 내 삶이 안정적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종처럼 부리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손을 펼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각자의 손을 펼쳐 그리고 마음과 눈을 열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삶 속에서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손을 펼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